하박국 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앞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측면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의 삶이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우리의 반응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낙관적인 사고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 되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를 들면 행사를 준비하다가 우리 행사날이 수요일인데 비 예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진짜로 비가 오면 다른 뭔가 대체 방안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비가 오면 이렇게 실내에서 할 거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 꼭 누군가 한 명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소리를 꼭 했습니다. 야, 너가 비 오면 너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너 때문에 비가 오는 거야.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내가 믿음이 정말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꼭 그럴 때는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서 항상 모든 잘못은 제가 하게 되었고, 이제 신뢰 프로그램은 제가 다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조건 이루어져만 하고 나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했기에, 어떤 다른 사람의 말 또 혹은 관계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 다른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내가 확신했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 때문에 비가 오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 상처받거든요.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는 말을 들으면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서 이제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한 면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내가 원하는 것에 중심을 둔 믿음은 나 외에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의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믿음이 과연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혹은 낙관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모두 들어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의 삶일까요? 당연히 이렇게 물으면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모든 일에, 물론 모든 일은 아니지만 아,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품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삶일까요? 오히려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이라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놓고 보면 긍정하며 사는 삶이 믿음의 삶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그래,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안 된다고만 생각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구나 라는 말을 하며 늘 긍정하는 예스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긍정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박국서를 보면요, 하박국은 전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5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의 행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술을 즐기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욕심을 넓히고 족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나라를 모으고 또한 노략질을 하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에는 결국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저주가 있고 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그들은 넘어질 것이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상황과 생각으로 대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박국아, 왜 믿음이 없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저들은 이제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네 탓이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말씀을 보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망하고 나는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결국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너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것인가? 심판하셔야만 하박국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그럼 마지막에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인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인데 2절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다 잘 될 거다.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악인은 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박국의 시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박국이 보는 현실은요, 여전히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할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이 망할 것만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점점 강대해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리고 하박국 한 사람의 인생만 보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흔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박국을 변하게 했을까요? 하박국이 죽기 직전까지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는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여금 마지막에 하박국이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박국이 이해하던 믿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생각하는 선한 결말, 하박국의 기대와 원함의 측면에서의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정당하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뇨. 어찌 더 악한 악인을 일으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고백은, 그런 기도는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박국의 믿음으로는 정당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박국 개인의 원함과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한 백성만의, 이스라엘 그 한 나라만의 잘됨과 그들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개인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지금 자신의 상황과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상황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결정하는 것만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 혹은 믿음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물론 만약에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나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가 죽기 직전 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으실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일말의 기대와 어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내 삶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 것일까? 내가 평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간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인가요? 어떠신가요? 죽기 전에 보고 확인해야만 의미가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죽는 사람인들인데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봐야만 하고 죽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우리의 기대와 원함을 믿는,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라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믿음은 긍정적인 상황에서 요구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요구됩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은 상황과 현실 그리고 절망과 죽음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만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회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들은 버티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단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는 믿음이라면 지금 성경에서 나온 모든 인생들은 정말로 의미 없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만으로 정의할 수 없는 그 믿음,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의미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그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죽음도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은 죽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란, 쉽게 말해 하나님을 모든 것의 기준 삼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다 죽더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처럼 세상에서 악인이 날뛰고 의인은 지고 망하는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하박국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낙관이나 긍정적인 기대와 확신이 아닙니다. 악인은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기미조차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 시편을 자신의 왕국이 강대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쓴 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하여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라서는 자신의 왕국에서 왕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고서는 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 다윗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은 우리는 하지만, 다윗은 그저 이 고백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누가 나의 인생이 너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만 같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다. 나를 만나고 나의 백성이 되었으며 나의 자녀가 된 인생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도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 너는 가장 위대하며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의미이며 가장 위대한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처한 현실은, 상황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 합니다. 아무 의미 없다 말합니다. 너는 쓸모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